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베 집에서 첫 번째로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받는 재판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 중에서도 1절부터 10절을 그저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쭉 보면 참 독특하게도 재판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 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잠깐 손에 은을 쥐고 있다가 결국에 그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셨는지를 마태복음은 지금 이 11절부터 14절에서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향해 신문을 하고 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문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질문, 특별히 또 첫 번째라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기준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재판을 받으실 때 가야바는 종교적인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야바에게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반면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누구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갖고 있는 나름대로 관심대로. 그래서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반란꾼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각각의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빌라도가 물을 때도 보면 참 묘하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를 묻고요. 사실 예수님에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와 관련된 신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빌라도가 마땅히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되냐면 네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끌고 다녔느냐, 어떤 조직을 구성했느냐, 혹은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겠다고 어떤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러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행동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를 로마 황제로 주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가이사를 끌어내리고 다른 존재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네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풀어서 이걸 설명하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일단 이걸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권한을 위임하셨던 사실 온전한 통치자이시고 로마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낯선 그런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오셨죠.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느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놓고 보면 사실 왕, 통치자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십자가 사형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형 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 주님은 가벼운 죄, 가벼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답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사형 언도를 피할 수 없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도 가야바가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 대답 안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대답 안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빌라도에게서는 거꾸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예요. 어찌 보면 빌라도는 핵심을 찝어서 처음부터 그냥 찝고 들어간 거죠. 이첫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십자가로 힘이 모자라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스스로 사형 언도 받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답들을 하십니다. 이건 뭐 주님께서 막 죽으려고 막 환장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막난 죽어야 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심문을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니까 이들이 이런저런 증거들을 대거나 이런저런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대답 안 하시고 이제는 입을 닫으세요. 이미 앞에서 하셨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사실 모든 재판의 중요한 부분은 다 지나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신문거리들을 자꾸 던졌을까요? 아마 많이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대답 하나만으로는 사형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래 뭐 저쪽서 저렇게 대답했으니까 사형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다가 그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할 기회들이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처음 대제사장을 찾아갔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아니야 지금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때 주님께서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돈 받고 판다 하셨을 때 그때라도 멈출 수도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올 때에도 사람들을 끌고 오다가 아니야 난 못하겠어 하고 중단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중단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이렇게 보면 죄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끝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죄 짓는 걸음을 내디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는 막 뛰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신앙 양심상 깨닫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얼른 멈춰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거꾸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문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해요.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해봐라 이렇게 독촉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신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받으시는 재판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전반부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전반부 내용이 끝이 난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후반부 내용을 보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빌라도가 주고 그 선택권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이 던져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은 여지껏 나왔던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혹은 앞에 나왔던 가룟유다와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지으면서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패배하고 죽임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주님이 불리하고 주님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냐면 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같은 죄를 끝까지 범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혹시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안되겠다 여기까지만 할랜다 그리고 그냥 그만두시면 여지껏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 원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눈 감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까지만이에요. 내일 믿음이 없으면 오늘까지 믿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일 훌륭한 모습으로 가장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만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장면이기는 한데 늘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중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험악하게 표현하면 어디 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지 어디 가서 뭘 처먹고 앉아 있는지 지금은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밥도 안 들어가고 노심초사하면서 가룟유다가 막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었으니까 베드로도 힘들어했겠죠.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편안해서 코 골고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 장면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자들이 두고두고 평생을 이 장면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느라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건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나는 그때 주님 곁에 붙어는 있었어.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내가 좀 모자라서 좀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제대로 해야 될 걸 잘 못해서 그랬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붙어는 있었잖아. 그 자리에 같이는 있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하면 잘 몰라도 예수님 옆에 늘 붙어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부활의 무덤 앞에 있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면 나도 주님이 형통하시면 나도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총독도 주님을 몰아세우고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모진 모욕과 또 고난을 다 친히 담당하신 것을 그러나 그 자리에 아무 제자들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때에 우리도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